요한복음 22장 3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좀 뛰어서 5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곧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6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1980년도에 원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그 원주역 근처에 보면 창녀촌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다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서 도시 곳곳에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군부대가 있으면 그 군부대를 끼고 그런 이제 촌들이 형성됐는데 이제 군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못 이길 때는 그런 정착촌을 찾아가서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그 중에 이제 사병들인데도 어디 외출 외박을 갔다 오면 그 창녀촌에 갔다 온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이제 자랑삼아 떠벌리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학생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보니까 노래방도 한번 못 가보고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군인들이 하면 인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게 무슨 인간이야. 이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하고는 대화 스토리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런 음담패설을 이야기하고 하면 내가 막 너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군인들 틈에서 내가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아예 성경을 외웠어요. 성경을. 그래서 로마서를 외우고 갈라디아서를 외우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 아예 성경 펴놓고는 하기가 좀 분위기가 그렇고 찢어가지고 손바닥 안에 들어오도록 접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외우고 또 이래 외우고 또 모르면 보고 외우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외우는 산신령 같은 삶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대조적이죠. 막 음담패설하는 인간하고 성경 외우고 있는 하고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너무 상상이 가실 텐데, 그러다가 이제 휴가를 왔어요.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은 대구 계실 텐데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왔는데 그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지내다가 다시 부대로 이제 복귀를 할 때 교회 청년회에서 떡을 해주는 거예요. 떡을 한 마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이거를 부대에 가지고 가서 군인들이랑 같이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백설기를 방앗간에 가서 했는가 이제 딱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나한테 주는데, 아니 구원받은 청년 형제자매들이 백설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군인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주는데, 그게 무슨 성전에서 만들어진 그 거룩한 떡처럼 그 떡이 너무너무 이제 깨끗하고 거룩하게 느껴지니까, 아니 이런 떡을 그 음담패설이나 하는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갖다 줘야 될 걸 생각하니까 이게 떡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인간들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지만 안 가져간다 했어요. 아니 왜 안 가져가냐, 일부러 전도사님 갈 때 가져가라고 만들었는데 이걸 안 가져가면 어떡하냐, 가져가라, 나는 안 가져간다. 그래서 안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놈들은 이 떡 먹을 자격이 없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화장실 가신다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우리끼리 막 옥신각신 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놈들은 이 떡 먹을 자격이 없어 하는데 가시다가 돌아와가지고는 김영재는 이 떡 먹을 자격이 있나 그러시더라고. 김영재는 이 떡 먹을 자격이 있나 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예? 자격을 논하니까 예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 이게 떡을 무슨 자격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먹는 건데 가져가.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인드, 목사님의 마음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꽉 차 있지 자격으로 차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80년도 같으면 벌써 뭐 30년도 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형제 자매들은 놔두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 같지도 않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내가 저게 인간인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인간이 이 교회의 정관을 다 바꾸고 기쁜 소식이라는 간판도 다 띄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간판을 달고
우리는 지금부터 기쁜 소식 선교회가 아니다 그러고 탈퇴를 선언하고 교인들을 다 꼬여가지고 데리고 나가서는 이제 독립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박옥수 목사님을 욕을 하고 기쁜 소식 선교회가 타락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 저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 맞아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지? 나가도 그냥 쥐도 소에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나가면 내가 또 봐주겠는데 그런 식으로 막 온 세상이 시끄럽도록 나가서는 자기는 깨끗하다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우리 보고 다 틀렸다 그러고 타락했다 그러고 그럴 때에 야 저건 인간이 아니다 저거는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게 아니다 그 속에 마귀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꽉 찼다 그만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교회에 돌아왔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내 감정은 이제 어떻겠습니까? 야 저런 걸 받나? 야 저런 걸 받아도 되나? 하는데 목사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진짜 교회를 대적하고 했던 사람을 다시 뉘우치고 돌아올 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도 집회 때 만났어요. 아 오래간만이라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내가 악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몸이 엉거주춤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내 마음은 악수하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은 아는 척하기도 싫은데 목사님이 받았는데 내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마음으로 아이고 반갑다 그러면서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렇지 내 마음은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한테 너도 그 사람이랑 똑같아 할 때는 마음에서 성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 그 말은 그래 내가 그놈들하고 똑같이 참회설의를 해도 나는 능쿨 안 밟고 다니면서 하고 그놈들은 아무데나 밟고 다니면서 서리하고 이제 그 차이지 뭐 따지고 보면 나는 이 사람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에 동의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여기 한밭 출신이잖아요. IYF 재정을 맡겨놨더니 돈을 1억인가 찾아가지고 중국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건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돈 찾는다고 막 찾으러 중국으로 도망을 갔으니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찾아요? 근데 박 목사님은 처자식이 여기 있으니까 올 거다. 한 달쯤 지나면 올 거다. 그때 잡아라. 해서 결국 이제 잡았어요. 그래 그 돈 쓴 내역을 다 조사하고 남아있는 돈 조사하고 누구한테 빌려준 것도 다 조사하고 해서 그거를 다 받아내고 이제 일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그 형제하고 교제를 해서 그 형제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그 아이와 F에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딱 주시는데 내가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네도 똑같아 그 사람하고 속으로 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 그 사람은 넝쿨 밝고 참에 서리하고 나는 넝쿨 안 밝고 참에 서리하고 그 사람은 아무거나 따서 보고 덜 익었으면 버리고 나는 냄새 맡고 익은 것만 따고 그 차이지. 목사님 눈에는 너나 그놈이나 똑같아. 저는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성주에서 어떤 다방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성주에서 다방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을 했으니까 경찰이 개입이 됐고 경찰이 이 아가씨가 왜 자살을 했는지를 파헤치다가 보니까 유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 유서에 이제 내가 일을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그 다방 주인이 돈을 안 준다는 거지. 근데 그 유서에 보면은 이 아가씨가 다방에서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고 커피는 껍데기고 몸을 파는 아가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손님들하고 잠을 잤으니까 응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준다.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 명단이 쫙 나온 거예요. 그 아가씨 소지품에서. 그래서 경찰이 이 다방은 이게 몸을 파는 다방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방에 있는 종업원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손님 명단이 쫙 다 나온 거예요. 경찰이 이 다방만 그런가 해서 이 아가씨들이 그전에는 어느 다방에서 그전에는 어느 옮겨 다니니까 거기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성주 시내 다방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거예요. 몸을 파는 사례가 다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성주 시내의 모든 남자들은 경찰에 다 불려갔대요. 다 불려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문제가 진짜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성주 참회철이 되면 막 돈이 막 몰리거든요. 돈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가 성주라고 합시다. 한밭이 성주라고 합시다. 그래 다 불려갔대. 그래 막 우리 이웃에 누구도 불려가고. 그 왜냐하면 명단이 나왔으니까. 그건 이제 커피만 시켜 먹은 게 아니고 그 다방 아가씨들이랑 잠도 잤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가 성주라고 합시다. 근데 소문이 자매들 사이에서 소문이 너 몰라? 그 김영재도 불려갔대. 김영재도 불려갔대. 자, 그래 됐다고 합시다. 사실이야? 그래 어저께 불려갔는데 막 그 자매가 알고 막 둘이 사느니 안 사느니 하고 부부 싸움을 하고 막 난리가 났대. 아이고 김영재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근데 그거 집사래. 그래? 그래 이제 또 좀 있다가 자매들끼리 뭐 웅성웅성 와서 그게 아니고 거기 박 집사님도 이번에 불려갔대 경찰에. 그래 이제 이 교회 안에 경찰에 불려간 형제님들이 자매들은 안 불려갔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불려간 사람들이 쭉 이제 소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 교회 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제는 막, 아이고, 내 막 교회 안 간다. 막 이래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내가 교회 가냐? 나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막, 아예 이제 교회 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소문이 쫙 나 있는데 교회 왔는데 장로님이 그 자네 이번에 경찰에 불려갔다 왔다며. 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얼굴 들 낯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예 못 오는 거죠. 자, 그런 위치가 되면 교회를 오기가 어렵다. 왜? 부끄러워서 어렵다. 예를 들어서 김동성 목사님도 불려갔다 왔다 그러면은 소문나겠죠. 기쁜 소식 선교회에 소문이 쫙 날 겁니다. 갔다 왔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나?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쑥덕쑥덕 얼마 전에 그 불려갔다 왔대 김 목사도 그래 막 그런 분위기를 내가 읽으면은 내가 이 단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나는 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면 교만이라는 거지. 교만이다. 뭐가 교만이냐? 나 교회 못 가. 내가 무슨 낯짝으로 교회 가? 그거는 교만이라는 거지. 목사님은 더럽게 깨끗한 척하네. 내가 알기로는 진짜 그거보다 훨씬 더 더러운 놈이면서 더럽게 깨끗한 척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 그래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늘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어느 날 바람 피워가지고 경찰에 불려갔다. 그게 무슨 이슈가 되냐. 늘 깨끗한 사람이 어느 날 실수로 바람을 피웠을 때 경찰에 불려갔다 왔다. 그러면은 창피하고 그럴 텐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을 지금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늘 넘어지는 사람이 오늘 넘어졌다. 그럼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맨날 넘어지니까. 예? 늘 넘어지는 사람이 넘어졌다. 그래 저 사람 중풍 걸려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무슨 병으로 그래 자주 넘어진다. 저 사람 원래 넘어진다. 늘 넘어지는 사람이 오늘 넘어졌을 때 그게 이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오늘 넘어졌을 때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 저 사람 넘어졌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늘 더러운 인간인데 어느 날 더러운 죄에 빠졌다. 저놈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저놈은. 그래서 그게 이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교회 못 나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교회 나가. 그 마인드는 평소에 깨끗했다는 것이지. 그러면 진짜 평소에 깨끗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은 다 악하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더럽고 악하다. 악하다. 그래서 박 목사님도 내가 어떻게 김동성 목사를 믿고 한밭교회를 맡기냐, 내가 어떻게 김동성 목사를 믿고 이 돈을 맡길 수 있냐, 나는 자네 못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네한테 돈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는 거지,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냐, 나는 못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나를 믿고 한밭교회를 맡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네 못 믿는다,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냐, 자네는 거짓되잖아, 거짓되잖아. 그래, 옛날에 목사님 간증하시면서 우리 성교회에서 제일 깨끗하고 얌전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문민용 목사님이더라. 그런데 문민용 목사님 알고 보니까 문민용 목사도 제일 거짓되더라. 그러면 우리 성교회에서 제일 깨끗하고 얌전한 사람이 문민용 목사님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문민용 목사도 거짓되더라. 그러면은 믿을 만한 목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목사들 안 믿는다. 왜? 거짓되니까 안 믿는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욕하고 험담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하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아,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상종을 하기 싫다. 근데 목사님은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그러면 너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떡을 먹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떡을 먹는 거지, 그 사람보다 더 깨끗해서 네가 떡을 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떡을 먹는 거야. 네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해서 더 훌륭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말씀이고 목사님의 믿음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응답하소서 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십일조도 안 떼먹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온 마음으로 다 했으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안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저 도둑놈하고 저 가늠한 여자랑 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전에는 나는 참회 서리를 해도 넝쿨을 밟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참회 서리를 안 했어. 나는 참회 서리를 해도 익은 것만 땄어. 다른 놈들은 아무거나 따서 안 익은 것은 버리고 익은 건 먹고 하는데 나는 냄새 맡아보고 익은 것만 땄어. 그래, 그게 착한 겁니까? 아니다. 그렇듯이 내가 전에는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인간입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자나 진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간입니다. 알고 보니까 저도 거짓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런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깨끗하게 온전케 해놓았으니까 그 공로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예배를 받으시고 저를 복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아니하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회에 두 번씩 금식을 하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난다는 거죠. 못 만난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의 마음은, 그 바리새인의 믿음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거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강도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 공로로 그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복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마음이 합쳐진 사람인데 그러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하고 간음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야비한 방법을 쓰고 결국은 그 암몬 사람의 칼에 죽도록 내버려 뒀냐?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쳐진 다윗이 그렇게 사냐?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쳐진 사람, 그러니까 행동을 들여다보는데 다윗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다윗의 믿음을 시편에서 읽어보면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벌레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안 하는데요. 뭐 나는 이런 더러운 인간이다. 나는 더러운 인간이다. 시편 51편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서 만들어졌으니까 물건으로 말하면 실패작이고 불량식품이다. 나는 처음부터 불량식품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물건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당신의 피가 필요하다. 그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은 간음한 사람으로 본다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성주에 경찰에 불려갔다 온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 형제님들 중에서 경찰에 불려갔다 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참 웃음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형제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나?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데 손가락질을 할 수 있나? 사람들은 암에 걸렸을 때 가족력을 보더라고요. 유전, 가족들 중에 암 걸린 사람 있나? 아, 우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작은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유전이다. 그래서 어떤 병, 특히 암 같은 것은 가족력을 보더라고요. 가족력, 이걸 보더라고. 그러면 죄도 가족력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조상이 죄인이고,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이 다 죄인이고, 아담도 죄인이고, 그러면 내가 그 후손이고, 가족력으로 유전으로 따져봤을 때 나도 그런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속성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아직까지 이 죄를 안 지었지만 내 속에도 얼마든지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종들을 거스리고 교회를 탈취하고 돈을 훔치고 이럴 수 있는 속성이 내 속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내게 과연 있느냐? 없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내가 경찰에 불려갔다 왔다 하는 형제들을 정죄하고 돌질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돌질하려면 먼저 내가 나부터 돌질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너부터 돌에 맞아 죽어라. 그리고 저 사람을 정죄하면 몰라도. 자, 그래서 말씀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악하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는 너 안 믿는다. 나 너 안 믿는다. 내가 어떻게 너를 믿냐? 안 믿는다. 되게 섭섭한 표현 같아도 말씀만을 믿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나 너 안 믿는다. 너 안 믿는다. 내가 어떻게 너를 믿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맡기지 너를 믿지는 않는다. 목사님은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인드,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마음에 종들이 계시고 내가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긍휼. 근데 내가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합니다.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인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 하나님 거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구하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격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구 있을 때 링컨 학교를 했는데 스승의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부형들도 오시고 학생들도 스승의 날이라 하면서 무슨 행사를 마련을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제 하는데 학부형도 이제 많이 오셔갖고 앉아 계시고 형제자매들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댄서도 하고 이제 제가 스승의 날이라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내가 마태복음의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했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세를 얻은 이 포도원 주인이 세입자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보니까 이미 망대를 새로 잘 만들어 놓고 울타리도 짱짱하게 쳐놓고 그리고 그 포도 접자는 털도 아주 새 걸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포도 농사를 짓는데 할 게 한 개도 없도록 완벽하게 해놓고 주인이 그거를 세입자한테 주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이민을 갔더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세입자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내가 대구교회에 와서 보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목사님이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형제 자매들도 좋고, 그리고 좋은 예배당 건물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포도원을 준 주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주인에게 주어야지. 그리고 주인한테 고맙다 하고 주인이 새 받으러 오면은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새 받으러 오면 아이고 그렇잖아도 내가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해서 새도 넉넉하게 주고 또 감사의 표시로 주인을 위하여 특별히 빚은 포도주도 주고 막 또 첫 열매 포도도 잘 저장해놨다가 포도도 주고 내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스토리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새해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세입자가 저 때려 죽이자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새해를 안 주고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세입자가 야 저 아들이다 아들을 때려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인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인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교회가 너무 좋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진짜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서 살고 복을 받았는데 진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막 이 교회를 향해서 예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뭐 마음에서 안 맞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막 내 감정대로 하잖아요. 막 교회고 나발이고 엿먹으라 그러고 엎어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얼마든지 내 마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흘러간다. 마음이 다 흘러간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을 믿지 마라. 내 생각을 믿지 마라. 내 생각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마라. 그거를 부인을 해라. 그래서 내가 경찰에 불려갔다 왔어요. 야, 내가 어떻게 교회 가? 나 교회 못 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어떻게 교회 가? 내가 무슨 낯짝으로 교회 가? 할 때 그건 네 생각이야. 말씀에서는 처음부터 네가 그런 인간인 줄 내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지 말라고 했잖아. 교회 나가도 너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아무도 너한테 손가락질 할 사람 없어. 하나님이 너를 부인케 하고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네 생각을 믿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신 거야. 너 교회 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생각은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 무슨 낯짝으로 교회 나가? 나 못 나가.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부인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부인을 해라. 그래, 내가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를 왜 읽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 세 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 보고 이야기를, 베드로 자기는 죽어도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있는데. 그래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형제들을 좀 세워줘라, 굳게 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실제로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세 번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통곡을 했어요. 나는 부인 안 하고 싶었는데 나도 똑같구나, 더하구나. 다른 제자들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때 내 너놈들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너희들 다 도망간다 하더만 진짜 너희들 다 도망갔구나.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이 베드로는 도망을 안 갔죠. 베드로는 도망 안 갔어요. 자, 그때 베드로는 도망 안 가고 이 뒤에 그 말씀 있잖아요. 5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따라갔단 말이에요. 다른 10명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나는 따라갔어. 나는 도망 안 가. 그런데 속으로 저 10명 저 나쁜 놈들 저거 진짜 인간 같지도 않는 것들 하고 속으로 판단을 했겠죠, 처음에. 그러다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고는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나도 도망간 저 10명의 제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인간, 오히려 더한 인간이구나,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내 목숨 부지하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으니 야, 나 이런 인간이구나, 돌이켰어요. 근데 제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보고 제자들을 굳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굳게 해라. 굳게 해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3일 후에는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세워라. 그런데 베드로 마음에서 정죄가 오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이 제자들을 세울 수 있어? 너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인간이잖아. 너같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 작은 계집 앞에서 네 생명을 부지하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런 인간이 네가 이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 맞아? 맞아? 너 자격 있어? 자격 있어? 그런 양심의 소리가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인간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 될 수 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제자들을 굳게 하고 있는 중이다. 주님이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고 해서 내가 한다. 자격, 나는 자격은 없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쳐다보면은 부끄럽고 형편없고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나를 쳐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냐? 너를 믿지 마라. 네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인간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이런 인간이 어떻게 제자들을 굳게 할 수 있나? 나는 못해. 그거는 말씀이 아니고 네 생각이야. 그거를 버려야 돼.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믿지 말고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더럽고 악한 모습들을 다 들추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참 더러운 인간이구나, 자기가 더 이상 자기를 믿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부인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떠났다가 나온 사람,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그런 사람들을 목사님이 받아가시고 여전히 복음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우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더라 말이에요. 돌이키면.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문제가 없어도 자기 모습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도 내려주시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격을 이야기하지 마라. 너 떡 먹을 자격 있어? 내가 다른 군인들 욕하고 흉보고 떡 먹을 자격도 없다고 큰소리 칠 때, 그 사람들이 떡 먹을 자격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도 떡 먹을 자격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나도 그 깨끗한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그렇다면 그 놈들과 똑같은 놈이구나,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다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을 버려라. 이놈을 믿지 마라. 이놈을 거절해라. 이놈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버려라. 자, 그런 의미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나는 목사로서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교제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잘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어떤 직분을 맡았거나 뭐 뭘 이렇게 맡았을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해야지, 그래 내가 잘해야지. 그거나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을 했듯이 내가 교회 안에서 잘하고 싶은데 막상 지나놓고 보니까 허물이 많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잘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딪히고,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방법이 나오고,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지. 자, 이런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 내가 잘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어제 그제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옆에 작은 백마호를 빌려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대학교에서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쓰는 바람에 그걸 안 쓰고 이걸로 하려고 하니까 협소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몽골 텐트를 쳤어요. 그 날씨가 추우면 텐트를 쳐도 여간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제 날씨가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한몫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애를 써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처럼 막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질퍽하고 바람 불고 춥고 이러면 막 진짜 행사하기가 더 불편할 텐데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사를 하면 뭐 VIP가 모자라가지고 분위기가 어색할 정도가 아닌 거는 음악 학교가 있어가지고 막 교장 선생님들이 20명씩 30명씩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 명도 안 왔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내 생각에는 자기 돈 들여서 표 사가지고 올만한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교육감님이 떡 오신 거예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굉장히 바쁘시더라고. 그날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오늘 밤에 두 군데를 더 가야 됩니다. 이걸 끝까지 다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셨더라고요. 진짜 바쁘시더라고. 우리가 VIP 룸을 쓰고 싶은데 한 시간 전에 6시에 문 열어준대요. 6시에 문 열어주면 되나? 박 목사님은 2시나 3시쯤 되면 오시는데 그때 VIP 룸에서 사역자 교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데 교육감님도 오시는데 문 열어주라 했더니 얼른 열어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날 안 오셨으면 우리가 실언을 할 뻔했어요. 진짜 오셨어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하고 상관없이 노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뭐가 있어야 일이 돌아가더라고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우리는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저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듯이 예수님이 이 짐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이거 못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지 열심으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젊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적을 잘 맞아야지 그래가지고 또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그리고 좋은 데 취직을 해야지 그리고 배우자도 잘 만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잘 살아야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여기 못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아들은 망했으면 좋겠다. 취직도 못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결혼도 못하고 그냥 죽도록 호라비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자,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착하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원함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그래요.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가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면서 잘 살아보려고 막 열심히 발부둥을 치는데 우습죠. 교회도 안 나오면서 막 요래저래 머리 굴려가지고 막 요래요래 해가지고 재산을 불구고 막 요래저래 해가지고 막 잘 살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계산대로 인생이 사라질 것 같으면은 실패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계산대로 살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되지. 저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의 교훈이에요. 1번입니다. 1번 교훈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 다 더럽고 악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이 생각을 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선교회의 교훈이잖아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들을 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험을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너를 믿지 마라. 너를 믿지 마라. 너는 안 돼. 너를 믿어서는 안 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너는 한 발짝도 할 수 없어. 못해. 진짜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삐딱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믿음도 있는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예? 내가 옷을 사러 가면 저런 옷을 누가 입겠나 싶은데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 거 아니에요. 저런 옷을 누가 입겠나 싶은데도 그게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정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삐딱한 사람도 있고 한데 다 똑같아요. 정직한 사람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삐딱한 사람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둘 다 자기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만들어진 인간이라 처음부터 인간에게서 나온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것인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집에 혼자 가만히 있다가 보면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생각들은 다 버리고 무시하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를 부인하는 나를 믿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